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에 관해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칭의,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을 말하죠.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칭의라고 그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33번을 보시면은 칭의는 무엇입니까?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겨 받아주는 것인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이며 칭의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유익이 있습니다. 칭의가 있고요, 양자됨이 있고 성화됨이 있죠.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칭의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이것이 칭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시작. 오직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근거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가 뭡니까? 넘어오는 것이죠. 전가가 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수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증가가 되는가? 시작.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짐. 믿음, 그러면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 부분이 굉장히 신비로운 거죠.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 믿음은 사실 어떤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로 인한 드러나는 현상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있죠. 마틴 루터는 칭의 교리를 만약에 교회가 잘못 알고 있으면 교회는 넘어지게 되어 있고, 칭의 교리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해서, 카톨릭 성당이죠, 그에 대항을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사제들과 그리고 교회 당국에 부패된 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정작 더 큰 문제는 교리가 부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더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성도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주고 있었냐면은 성도의 선행으로, 성도의 노력과 성찬으로 의로워진다라고 보았습니다. 성도의 노력으로, 성도의 선행으로, 그래야, 선을 행해야 의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느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3장 말씀, 이 말씀에 보면은 3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단순히 개념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신 교회가 굉장히 난항을 겪습니다. 지금도 그것으로 인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해석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먼저 칭의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라고 하실 때는 사실은 거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선행의 영향을 받거나 어떤 조건을 보면서 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순수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에는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를 칭의,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죠. 깡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한 사람이라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고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쳐서 죽였죠. 가정을 파괴하고 감옥에 집어넣은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을 만약에 보았다면 핏빛이 서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창세 전에 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즉 조건을 보고 그로 하여금 의롭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 예수님의 의, 그 의 때문에 우리를 칭의, 즉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들에게 전가가 된 그리스도의 의,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에게 전가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칭의에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가 있고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죠.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소극적인 의미이고 여러분들이 보통 알고 계시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소극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죄가 없는 의인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의를 다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죄가 없다는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받아주시는 이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와 적극적인 의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소극적인 이 요소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값을 이미 지불을 끝내셨어요. 완벽하게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선행을 보시거나 어떤 조건을 보시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법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법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나는 현재 의롭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죄를 지금도 짓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자녀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깨끗해진 것, 이것을 가리켜서 소극적인 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적극적인 요소를 살펴보면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통 성도들은 이 소극적인 의미는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의미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칭의를 가리켜서 죄 용서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칭의 그러면은 법적인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칭의는 그 이상의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값을 치른 전과자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보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죄값을 이제 치른 전과자 정도로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조금 더 높은 단계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는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은 가만히 보면은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고 미운 털이 박혀있는 자녀가 있고 쳐다보고 싶지 않은 자녀들이 있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녀들을 보실 때에 사랑하는 자녀가 있으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자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반면에 회초리를 막 들고 싶은 자녀가 있어요. 참고 참고 참는다 하다가 회초리를 막 휘두르고 싶은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뜻을 따라야 하고 부모와 함께 가정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해나가야 돼요. 스가랴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워져 있는 옷을 벗기라 그럽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난 다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럽니다. 더러운 옷은 벗게 하고 소극적인 요소죠. 죄사함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적극적인 요소입니다. 즉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하나 더 있는데 적극적인 요소죠. 이것을 스가랴 3장에서는 아름다운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둠에서 빛으로, 소극적인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소극적입니다. 죄사함, 소극적인 칭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기업, 기업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업은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셨죠. 거기에서 이 기업의 개념이 도입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속량하시는 것과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죠. 아름다운 옷과 그리고 기업은 구체적으로 아들의 명분과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옷 그러면은 떠오르는 내용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요, 자꾸 읽다가 보면은 이게 굉장한 그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창세기에 읽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을 읽은 요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면서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구나. 다 연결이 됩니다.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과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자, 아름다운 옷 그러면은 여러분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입게 될 옷이 있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그 옷이죠. 그 옷이 의미하는 바가 있죠.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이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단순히 죄사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옷을 벗긴 정도가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그러셨죠.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기업이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에서는 아들의 명분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 속에는 죄사함과 더불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 기업, 아들의 명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명분도 없이 그냥 가는 것 아닙니다. 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옷을,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자는 끌어내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라고 그랬습니다. 명분이 없는 것이죠. 어떤 명분입니까? 그 쫓겨난 그 사람은 예복이라고 하는 이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명분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죠.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의미이고 적극적인 의미가 옳은 행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사람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즉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죠. 그리고 죄 용서 이상의 것을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바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 기업을 주시는 것, 양자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예술 작품을 보면 아름답죠. 그러나 전문가가 보면은 비평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속에 나옵니다. 부족한 점이 보이죠. 검사들은 깨끗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범죄 사실을 잘 찍어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쉬움과 죄가 드러나 보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해야 깨끗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깨끗할 수가 없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판정받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만 인정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을 하나님께 들여다보면은 찍어낼 수 있는 흠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의, 그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성령과 동행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이나 열심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칭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인 의미의 칭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성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이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가? 예수님은 의롭고 우리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완벽한 그 의를 전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죄삼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시키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를 다 받으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다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는데 부활을 하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전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전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합.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누굽니까? 부부죠. 분명히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부가 되면은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은 두 사람이지만은 한 몸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신비로운 겁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있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입니까? 연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되어야 되죠. 부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한 남편. 그러니까 우리를 처녀라고 부르고요.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결혼한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결혼하는 관계, 신부부, 신랑과 신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는가?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연합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남편이다. 너는 나의 신부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부부 사이라는 것이죠. 연합한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저 우리가 믿을 때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완벽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세요. 그분은 의인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칭의를 받은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고 계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이루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다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망했다 할지라도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운전을 해갈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모습이죠. 아, 믿음, 그러면은 이런 믿음 한 개념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칭의론에서 믿음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분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이 믿음과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래서 믿음 그러면 당연히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전가되고 받아들여진 뭐 이러한 표현들은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 속에는 행위가 같이 들어가 있고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행동, 이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 속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위까지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것까지가 칭의, 적극적인 칭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죠. 죄사함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 여기까지가 온전한 칭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소리소리 지르면서 이거 하나 붙들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아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따라야 한다,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여기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교회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칭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까지 같이 나가야 하냐면은 사랑까지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 그러면은 그 믿음 속에는 행함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 그러면은 그 칭의 속에도 행함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기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치중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는 것이 안전한 신앙 생활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라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해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을 할 때에 그제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교회 문 바깥을 나가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제 나는 칭의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될 사람이다, 증명해야 될 일이 이제 내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그곳에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학교에 가시면은, 직장에 돌아가시면은 그곳에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여 주여 부르는 것으로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안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